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1절 본문을 보시면 싸움과 다툼이라는 화제를 사도는 꺼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하고 말을 시작하죠. 자, 너희 중에 하는 싸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건 우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곧 그리스도인들끼리의 싸움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싸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끼리도 사이가 안 좋을 때가 많으니까 싸울 가능성은 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교회 밖과는 교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기를 바라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욱 놀라기도 하고 또 당황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달라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싸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도록이면 쉬쉬하고 사람들 앞에 눈에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에 싸움이 없으려면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어느 정도였냐 하면 우리의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야 해결할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죄인이, 죄인의 모습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금세 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의 모임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싸워도 좋다는 말은 아니지만 싸움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교회 문턱 하나 넘었다고 해서 싸우지 않게 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혹 듣게 되거든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그런 곳이죠. 자, 사도가 지금 그런 교회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기서조차 우리에게는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자고 지금 사도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사도가 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저 교회에서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자 같은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사도가 우리에게 답해주는 질문은 이런 것이죠. 이런 싸움과 다툼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과연 이런 일은 어디서 생겨나는 것일까? 이어지는 1절의 내용을 보면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고 있죠. 자, 싸움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욕이란 말 이제 우리가 잘 쓴 말은 아니어서 그 영어 성경의 번역들을 참조해 본다면 영어 성경은 패션이라든가 디자이어나 플레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은 꼭 우리 마음에 이루고 싶어 하거나 또 얻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무언가를 가리킬 때,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리킬 때 하는 말이죠. 자, 우리 마음 속은 고요하지 않아서 늘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이 움직임이 강해지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또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도 그로부터 나오기도 하죠. 자, 그렇게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 사도는 앞에서 이야기했었고 특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이 있다고 앞에 3장에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움직임은 3장 14절로 가보면 3장 14절에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한 말과 관련되는 것이었죠. 자,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옮긴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삶을 버리자 사람의 마음엔 시기심과 경쟁심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사실 시기와 경쟁은 그래도 적극적인 면이라도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있는 좋은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처음 죄를 지어 타락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자,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 인류 첫 부부가 보인 반응은 책임 전가였죠. 내가 잘못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손가락을 다른 데를 향해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 타락의 모습은 곧 나쁜 것을, 자, 폭탄은 내가 갖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사람에게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죠. 자, 타락 이후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다른 이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졌고 서로는 경쟁 상대가 되었습니다. 자, 함께 행복을 나눌 만한 여유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겨난 것이 시기와 질투, 경쟁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예를 들어 자, 위로는 제3자만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한 친구는 시험에 붙고 같은 시험에 다른 친구는 떨어지면 붙은 친구가 떨어진 친구를 위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아주 기묘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찔레에 비유하신 바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상태가 지금 여기 묘사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가까이서는 서로 위할 수 없게 되었고 가까이 있으면 의도하지 않게 가시로 서로를 찌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하다못해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자매들의 경우에도 생겨나곤 합니다. 자, 형제자매가 나보다 더 잘 될 때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 자,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모습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류가 처한 상태였는데 이것과 함께 구원받아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움직임이 생겨난다고 앞에서 사도는 가르쳤죠. 자,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음속에 전에 없던 새로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의 움직임을 여러 단어를 통해 3장 17절에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평화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는 긴장하지 않고 여유가 있는 것, 자, 이런 여유로움이 우리 마음에 일기 시작했다고 사도는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런 새로운 움직임은 아직 시작에 불과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더 지배적인 움직임은 첫 번째에서 말했던 시기와 질투와 관련된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고, 그것을 4장 1절로 오면 정욕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지배적인 움직임은 정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의 욕망은 서로를 경쟁자로 여겨 싸우게 된 것입니다. 좋은 것을 두고 싸워야 할 상대로 서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인생이 싸움에 비유되곤 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투사로 키워지고 있고 제각기 능력에 따라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한다고 우리의 인생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현실에 대해 인류가 취한 조치, 그 인류가 해온 조치는 그래도 이 싸움이나마 공정하게 벌이도록 해야겠다는 그 정도의 시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우며 사는 일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을 말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자연스럽기까지 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싸움에서 이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생의 업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한편 경쟁을 하긴 했지만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한 것을 또 패배라고 여기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패배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 우리는 그것을 평생 짐처럼 지고 살기도 하죠. 마음을 내리누르고 채 넘어가지 않은 음식처럼 우리 목을 조이기도 합니다. 당장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는데, 자, 우리 사회에서는 20살이 되기 전부터 자기 인생을 승리와 패배로 묘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커다란 자국을 남겨서 때로는 평생 동안 그 흔적을 지우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해 허덕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인데 사도는 바로 그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는 인생을 경쟁으로 싸움으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누구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자, 실상을 따져보자 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은 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에게나, 승리한 사람에게나 패배한 사람에게나 모두에게나 슬픈 것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얻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커다라서 살인에 비유할 정도로 그 일에 달려드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싸우고 다투어서 도달하게 되는 것, 결국 도착하게 되는 곳이 어디인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살인까지 저질러서 어디에 이르느냐 하면 얻지 못하는 데 이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방금 읽었던 2절 상반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여 살인하고 취하지 못하여 다투고 싸운다고 말할 때 이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이제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싸움의 시작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도의 설명을 보면 이것이 싸움의 시작이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다고, 시작만이 아니라 결과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언뜻 보기에 우리는 경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안목으로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수고하고 쟁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는 어떤 경쟁의 승리를 하면 패배한 친구와 분리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얻어낸 친구와 그렇지 못한 친구는 전과 같은 관계로 남아있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그렇게 헤어지고 승리한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 새로운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자,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만 보면 패배한 이들은 뒤로 사라져버리고 승리한 이들은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승리하든 패배하든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서 찢겨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다들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외로움에 몸서리를 치며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슬픈 모습, 자, 싸우며 다투며 살아온 이 모습의 슬픈 모습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격하게 경쟁에 임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싸우며 다투며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얻겠다고 살인까지, 살인에 비유할 만큼 그렇게 이 일에 공격적으로 나섰는데 그래서 결국 도달한 곳이 어디인가? 얻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우고 다투면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얻지 못할 터이니 사실 싸우고 다투는 것이 삶의 결론이라고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텐데 그렇게 평생을 애써왔던 것이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평생을 매일 10시까지 학원에 다니고 주말에도 10시간씩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결국 수능에 응시조차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수험생으로 평생 살았지만 그 너머로는 나가보지 못하고 끝나는 것, 그것이 인류의 모습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선포된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렇게 살다 죽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퉈라, 평생을 그러다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저주이며 인류의 슬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인류의 처지를 사도는 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처지를 사도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하반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 이런 말을 왜 꺼내고 있을까요? 그 뉘앙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는 그래 인류는 이러하니 이렇게 살다 죽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참 안 됐구나. 그래도 뭐 어쩌겠나. 인생이 그런 걸. 자, 이런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싸우기만 하다 끝나지 말고 너희가 얻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가 지금 얻지 못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얻고 이루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진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잘 들어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얻는 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우선 사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는 방법은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 얻게 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구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ask라는 단어를 옮기고 있죠. 자, 우리는 바라는 것을 경쟁에서 싸워 이기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는 그런 식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누리는 법에 대한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인데 사실 우리 귀에는 아주 낯설게 들립니다. 자, 우리는 우리 상식으로는 좋은 것은 경쟁에서 싸워 내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쟁취라는 말을 쓰죠. 싸워서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러할까? 정말 좋은 것을 그렇게 얻을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뭐 이를테면 쉽게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뛰어난 미모라든가 많은 재산이라든가 또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업적 같은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 도달하고 싶은 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이라든가 용납이라든가 아니 좀 더 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테면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보면 째려보기만 하는데 이마에 수능 만점 받았다는 성적표를 붙이고 다니면 행복할까? 자, 내가 돈이 많아서 사람들마다 이것저것 다 사주며 그렇게 다니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돈이 많은 것으로 머리가 좋은 것으로 그리고 어떤 업적을 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궁극적인 것은 사람들로부터의 용납과 인정과 사랑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의로 주는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목을 조른다고 애정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인정받겠다고 상대를 윽박지른다고 해서 그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은 그 사람들로부터 내게로 흘러나올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회사 회식을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모두 내 바깥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이지 내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바깥으로부터 그것이 오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어디서 그것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만족하게 할 그것들, 그 좋은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그분이고 우리가 경험한 기대하는 그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 반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누리려면 일단은 내 바깥을 바라보며 선물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에 대해서 사도가 가르치는 것만큼 소상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경쟁하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하나님께 바라기도 구하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도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덧붙여야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 행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하는 행동이지만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분께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러려면 정말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먼저 결정돼야 될 부분이 있죠. 그것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행복할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때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행복에 이르려면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느냐를 가르쳤다면 여기서는 행복의 정의, 무엇이 나를 행복할 수 있게 하겠는가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얻는 방법도 잘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죠. 그저 원래부터 있었던 그 마음의 움직임, 정욕을 따라 우리가 내키는 것을 바라며 쫓아갈 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것이야말로 내게 행복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많은 것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용납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과는 오히려 충돌할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는 오히려 궁지에 몰리기도 하죠. 모든 것을 가졌는데 모두로부터 고립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내 싸우기만 하고 얻지는 못하고 진이 빠진 채로 끝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지 않아야 맞는 것이죠.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만 원하니 가져라 라고 끝나신다면 우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떼쓰기 전에 이게 소원이 소원으로 적합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만 인간은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 이걸 알고 있어도 잘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자, 주께서 가르친 방법을 따라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여전한 우리의 원래부터 있었던 마음의 움직임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이 두 가지 움직임 가운데 마음속에 묘한 긴장을 경험하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가 갑작스럽게 가늠하는 여인들아 라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가늠은 보통 부부 사이에 있었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이 맥락을 보면 이것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불리는 두 대상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 행동할 때, 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행동할 때 그것은 가늠하는 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으셨으니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여기 말하는 가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가늠을 벌이며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자, 5절부터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대하시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했죠. 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모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사모하시는가? 자, 성령께서 거하시게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시기하도록 사모하신다고, 몹시도 아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과 벗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아끼셔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나기를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 이 모양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원래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목적지에 이르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은혜인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부터 긴 명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7절부터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성경에서 명령을 읽을 때면 뭘 자꾸 하라라고 하는 강요로 듣기 전에 먼저 이 명령은 사실을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는 지금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라던 행복을 결코 손에 넣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 그것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란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입니다. 이제껏 배워온 얘기도 많고 겪어온 일도 많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큰일 날 것만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한시라도 시험을 망치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하나님 지금 한가하게 이게 무슨 소리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 앞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이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싸움과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세상의 방식을 마귀의 방식이라고 대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 이 험한 세상에서 망하게 될까? 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실은 답이 아니었던 세상의 방식이 본색을 드러내고 우리를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한번 따르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줄 알았는데 더는 우리 앞에 세상의 방식이 호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은 듣고 배우라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외운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 앞에 서면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으로 이 일이 진짜가 맞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맞는지 세상의 방식이 맞는지 알려면 실제로 살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며 또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제까지 알아왔던 방식으로 싸움에서 이기기를 골몰하며 산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집이 기독교 가정이라면 집에 가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다 완벽한 분들은 아니지만 바로 이런 질문을 갖고 인생의 젊은 날을 보냈던 분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주의 말씀이 맞는가 인생으로 경험했던 분들이죠. 자, 그래서 망하셨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인가?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답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행복은 창조주이신 그분만이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분 안에서만 복된 삶의 내용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읽은 구절에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그렇게 경계합니다. 자, 두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도 맞는 것 같고 세상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겠는데 문제는 세상이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은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 자, 그 길로 나아가야 행복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방식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말하죠.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일까요? 원래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줄 알았던 그것, 내게 참 자연스러운 그것, 그것이 슬픔의 애통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껏 우리가 배워온 방식으로 살기를 잘할 때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꾸 그런 삶에 쏠리는 나를 보고 슬퍼하라는 것이죠. 이제껏 내 삶의 자부심의 근거들이 실은 우리 인생을 슬프게 하는 슬픔의 원인이며 근심거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삶을 추구해왔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슬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성경의 가르침의 한 자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참 낯선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삶의 기쁨으로 또 삶의 근거로 삼아왔을까요?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누군가를 이기고 1등한 것. 자, 어디 가서 추첨을 해도 다들 꽝이 됐는데 나만 상을 받게 된 것. 다들 근처에도 못 가본 좋은 곳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일. 아무도 못 해본 경험을 나만 해본 일, 그런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이고 기쁨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야 삶이 살만하다고 또 삶이 즐겁다고 말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삶의 웃음거리, 즐거움의 이유들을 찾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기는커녕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 다툼에서 승리한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듣기는 많이 들었으나 한 걸음이라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면 용기가 필요할 만큼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인데 바로 여기서 복음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부족한 몇 가지를 메워주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이 요 몇 가지만 더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거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고의 틀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맞춰줄 생각이 없고 우리를 복음에 맞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여기 여러 차례 반복하듯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생각대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상스러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지는 것이라고.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도 그렇게 낮아지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높아지고 싶으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가르치셨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높아지는 것, 복을 누리는데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이어지는 11절부터는 이 일을 갖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실제 장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고 있죠. 자,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이 새로운 방식, 사도가 가르친 하나님께 겸손한 방식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주위를 보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상 주변을 보고 내 자리를 판단해 왔죠. 자, 그래서 삶의 화제가 내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어디쯤 있느냐가 내 관심사가 됩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수직적인 차원을 잃어버리면 옆에 사람들과의 관계인 수평적인 차원만이 너무 확대되죠. 그리고 그 차원에 아주 지나치게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온통 관심이 어디로 가냐 하면 그 사람은 어쩌고 저 사람은 어쩌고 하는 그런 관심사가 됩니다. 우리의 대화를 생각해 보죠. 우리는 어떤 대화를 즐거워합니까? 없는 사람 얘기를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없는 사람 이야기는 거의 판단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잘한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잘못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 시간을 많이 흘려보냅니다. 자,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왜 나는 나랑 같이 있는 앞에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 않고 그 사람 얘기는 들을 틈이 없이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일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아마도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을까 겁이 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것이죠. 만약 그 사람이 나보다 좋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그런 식으로 소모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두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내가 가져야 할 좋은 것을 빼앗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경쟁률 100대 1이면 99명을 싸워 이겨야만 얻게 되는 하나를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얻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를 얻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 행복을 빼앗아 그것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누구든 다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이 나를 슬프게 하거나 기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우리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힘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하나 그게 궁금해서 늘 우리의 눈을 거기로 쫓아다니며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찌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가 가르치고 있듯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로운 삶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행복한 삶, 더는 긴장하지 않아도 되고 만족스럽고 주위 어디를 둘러봐도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열어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관심은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에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어떻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것인지 더 조정해보고 노력해보고 시도해보는 데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기쁨과 활력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웃과도 편안하며 진심으로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에 주의 방식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펼쳐지는 일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청년부 모임에도 더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조언들의 웃음이 나에게 슬픔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내가 그래도 괜찮구나 하는 안도감의 이유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웃음을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들이 겪는 고난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 평화로운 시간을 우리도 오늘 이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복된 삶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쁨을, 웃음을 주만큼 눈여겨보시는 이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기쁨으로 향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